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이언스.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막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여기 산호세에서 여러분이 긁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확 치솟는 겁니다.
와, 그거 진짜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약간 과장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칠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아, 나비 효과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중동과 동유럽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고갈되어가는 미국의 은퇴자금, 그리고 이번 주말 레비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기차표까지 말이죠.
네.
이 모든 게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팽팽한 실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기계적 구조를 아주 속속들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 보통 각기 다른 폴더에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국제뉴스, 경제뉴스, 로컬 날씨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소스 자료들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미노요?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뭔가요?
바로 글로벌 지정학적 교착 상태입니다. 방금 유엔에서 아주 수위 높은 경고가 나왔거든요.
아,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레바논, 이란 그리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친 중동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전면 충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경 통로를 다시 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포함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잖아요.
네,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휴전 논의 자체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아, 중동 상황이 정말 꽉 막혀 있네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막혀있기는 마찬가지던데요.
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일정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그런 일정은 아예 없다고 딱 못을 박았고요. 미국 특사들의 러시아 방문 계획 역시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와,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느낌이네요.
네. 이 두 가지 소식이 보여주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걸까요?
거대한 두 개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벽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장은 내심 좀 기대하지 않았나요? 미국의 대선 국면이나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죠. 다들 그런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이번 크렘린궁의 발표가 그 기대치를 완전히 꺾어버린 셈이죠. 대화의 제스처만 약간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종전을 위한 움직임은 올스톱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올스톱.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고 크렘린궁에서 미국이랑 통화 안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당장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이 현상을 이해하시려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교통체증이요? 물건들이 오가는 길이 막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위협은 즉각적으로 홍해 같은 아주 핵심적인 해상 운송로를 마비시키거든요.
아, 그 뉴스로 많이 본 컨테이너 선들 이야기군요.
네. 배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 짧은 길을 놔두고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우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한 뭐 1, 2주씩 더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항해 시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요. 당연히 엄청난 양의 연료를 더 태워야 하죠. 게다가 선박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때문에 글로벌 곡물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방위산업 쪽이 자재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아하, 방산 쪽으로 자재가 다 쏠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고속도로에 갇힌 화물차들이 겪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그 청구선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오클랜드 항구에 도착해서 우리 동네 베이지역 마트 진열대에 오르는 물건들 가격표에 딱 붙어 나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얹혀지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 비용도 오르고 실어 나르는 비용도 오르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아, 인플레이션.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의 소방수 역할이죠.
근데 제가 로이터 조사를 보니까 아주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수준으로 꽁꽁 묶어둘 거라고 전망했더라고요.
네, 올해 금리인하는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건데 저는 그 이유가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고용이 탄탄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아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찾고 월급을 잘 받는 건 경제가 엄청 건강하다는 뜻 아닌가요? 왜 이게 금리를 안 내리는 핑계가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고용이 좋으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건강한 게 오히려 독이다.
비슷합니다. 고용이 튼튼하다는 건 사람들이 매달 월급을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지갑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비싸도 계속 물건을 산다는 거군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공급망의 교통체증 때문에 기업들의 물건 생산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 비싼 가격표를 보고도 계속 지갑을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잘 팔리네 하고 굳이 가격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절대 잡히지 않는 거죠.
와, 그런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군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경제가 이 높은 이자율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아직 고용 체력이 탄탄하니까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라는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요.
네,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꽉 쥐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의 소비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일부러 경제의 열기를 식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캘리포니아처럼 주거비가 살인적인 곳에 사는 청취자 여러분한테는 정말 뼈아픈 소식입니다. 이 3.50에서 3.75%의 금리 동결이요.
맞아요. 체감되는 타격이 엄청나죠.
당장 새로 집 구하려는 분들 모기지 이자부터 시작해서 출퇴근용 자동차 대출 이자, 매달 결제하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계속 높은 수준에서 현금 흐름을 압박할 거라는 뜻이니까요.
네,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당분간 팍팍할 거라는 우울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 경제적 압박이 단순히 이자율 차원을 또 한 번 넘어섭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나요?
오늘 자료에 포함된 매우 충격적인 정부 보고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퇴직자 신탁기금이 2032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32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데요?
네. 원래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진 수치예요.
아니, 기금이 고갈되면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둔 돈이 바닥나니까 매년 새로 들어오는 세금만으로 지급액을 충당해야 하거든요.
들어오는 만큼만 나눠준다, 이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원래 받기로 예정되었던 금액에 딱 78%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와, 78%요? 그럼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평균 22%의 수입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후 계획이 엄청난 타격이죠.
은퇴 자금이 이렇게 바닥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뜯어봐야겠어요.
네. 이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출생률 저하, 둘째는 전반적인 세수 감소,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순이민 감소입니다.
출생률 저하랑 세수 감소는 이해가 가는데 순이민 감소요?
네. 이게 철저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연금 구조를 생각해보시면요.
지금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세금으로 현재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를 덜 낳으니까 미래의 노동인구는 뚝뚝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러시 때문에 돈을 받아갈 고령층은 급증하고 있죠.
네. 이 심각한 불균형을 그동안 든든하게 메워준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아, 젊고 일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준 거군요.
그렇죠. 이민자들이 유입돼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기금의 기초 체력을 유지해 준 건데 이 순이민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뚝에 아직 큰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아, 잠깐만요. 방금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민자가 줄어들어서 경제의 기초체력인 연금기금이 말라가고 있다 이거죠.
네.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워싱턴 정치권 상황을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 국경 예산법안 말씀하시는군요.
맞아요. 경제 상황은 노동력 확보가 절실한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국경을 굳게 닫아걸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미 하원에서 방금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죠. 그리고 국경 순찰대 예산으로 무려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나로 약 9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에요.
네, 근데 그 표결 결과가 아주 아슬아슬했죠.
네, 214-212 단 두 표 차이로 가결됐어요.
이 단 두 표 차이라는 게 현재 미국 사회가 이민 문제를 두고 얼마나 극명하게 찢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반으로 딱 갈라진 거네요.
이 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단속과 국경 통제에 투입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 구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양측의 주장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공화당 측 주장을 보면요. 이 예산안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 강력한 국경 통제 기조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 조치라고 봅니다.
물리적 뒷받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인가요?
현재 불법 이민 통제 불능 상태가 심각한 범죄나 마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게다가 지역사회의 복지나 인프라 비용 부담도 너무 크니까 단속 중심의 시스템 강화가 지금 가장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아, 철저한 단속으로 안보와 인프라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군요. 반면에 민주당 측 반발도 엄청 거세잖아요.
네, 만만치 않죠. 민주당 측은 700억 달러라는 큰 돈을 단순히 단속과 구금에만 쏟아붓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디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데 비용을 쓸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이민법원의 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아, 서류 심사가 너무 밀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망명처리 시스템을 좀 더 현대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오히려 단속 위주의 이런 징벌적 접근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안감만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14-212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워싱턴 정치권이 이 문제를 타협이나 합의로 풀지 못하고 극단적인 대결로만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연금이 마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을 막는 단속 예산에 700억 달러를 쏟아붓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2026년 미국 시스템의 씁쓸한 현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프로그램은 방금 설명해드린 양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저희 목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700억 달러 법안의 형방이 베이 지역 청취자 여러분한테는 절대 저 먼 워싱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 비중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당장 취업비자 갱신해야 하는 분들, 가족 초청해놓고 기약 없이 대기하시는 분들, 또 명명신청 적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네. 여러분과 이웃들이 당장 겪고 있는 그 실생활의 문제들이 결국 저 워싱턴 정치인들의 단 2표 차이 결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시적인 인구 구조 변화랑 정치적 결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 코컬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당장 이번 주말 여러분이 문 밖을 나설 때 마주할 현실 말입니다.
네, 바로 날씨와 교통 문제죠. 글로벌 공급망이니 예산안이니 하는 것보다 당장 내일 아침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올해 데이 지역의 첫 번째 레드 플래그 경보, 그러니까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 벌써 산불 시즌이 시작됐군요.
네, 특히 노스베이 내륙 쪽이랑 이스트베이 언덕 지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기상 조건을 보니까 진짜 최악의 조합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시속 45마일의 돌풍이 불고 온도는 화씨 90도를 훌쩍 넘고요. 결정적으로 습도가 10% 아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와, 습도 10% 미만의 45마일 돌풍이면 정말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PG&E가 약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예방적 정전 조치, 그 PSPS를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산불 위험이 있다고 왜 멀쩡하게 잘 들어오는 전기를 갑자기 끊어버리느냐고요.
그렇죠. 덥고 짜증나는데 왜 전기를 끊냐고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습도 10%가 가진 파괴력을 아셔야 합니다.
10%면 얼마나 건조한 건가요?
습도가 그 정도로 떨어지면요. 숲에 있는 마른 나뭇가지나 풀들은 사실상 휘발유를 흠뻑 먹으면 장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휘발유 장작. 스치기만 해도 불이 붙는 상태군요.
네. 거기에 시속 45마일의 강풍이 불잖아요. 그럼 산속을 굽이굽이 지나는 낡은 전력선들이 엄청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나무랑 부딪히거나 심지어 툭 끊어지게 되죠.
아,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튀는 아주 작은 불꽃, 스파크 하나가 그 휘발유 같은 마른 풀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결국 전력망 자체가 거대한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PG&E는 바람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져서 불이 나기 전에 아예 그 전력선에 흐르는 전기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불씨를 원천 봉쇄하는 극약 처방이군요.
네, 예방적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전력망 자체가 점화 플러그가 된다는 말씀이 진짜 와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9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못 켜고 냉장고도 다 끄고 캄캄한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며 버텨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대자연이 우리의 이 낡은 인프라에 들이미는 가혹한 청구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자연의 청구서요?
네.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디틀 바비큐나 잔디깎기 기계, 심지어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조차도 이런 극한의 기후 앞에서는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재앙의 불씨가 되잖아요.
정말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하고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20세기에 깔아놓은 낡은 전력망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른 거네요.
네. 기후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더 자주 셧다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아, 이 낡은 인프라의 한계라는 키워드가 방금 전력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말 남베이에서 벌어질 거대한 이벤트와도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아, 월드컵 경기 말씀이시군요.
네. 이번 주말에 샌타클라라 레비스 스테디움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지역 교통당국에서 시민들한테 아주 절박한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장에 제발, 제발 자가용 끌고 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달라는 겁니다.
하하, 교통당국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뉴스는 단순한 교통체증 안내방송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남베이랑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스트베이 일대의 그 막대한 인구가 한 곳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규모 이벤트잖아요. 이건 캘리포니아 대중교통 시스템이 치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아, 스트레스 테스트? 아까 전력망이 기후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전기를 끄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교통망이 이 엄청난 인파의 스트레스를 과연 어떻게 버텨내는지를 시험받는 무대인 거죠.
베이 지역 대중교통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BART, 무니, VTA, 켈트레인, 안팩.
네, 기관마다 다 따로 놀죠. 이 파편화된 시스템들이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매끄럽게 맞물려서 수만 명의 인파를 차 없이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실험하는 아주 거대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번 주말 특별 대응책을 내놓긴 했어요. 편도로 한 $10 정도만 내면 이 여러 대중교통을 싹 갈아타고 경기장까지 갈 수 있게 연계망을 강화했더라고요.
네, 환승 시스템을 좀 손본 거죠.
오늘 소스에 나온 실용적인 팁을 좀 공유해드릴게요. 이스트베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일단 BART를 타시고요. 밀브레이역 같은 데서 켈트레인으로 갈아타십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VTA 라이트레일로 환승하시면 레비스 스타디움 코앞에 딱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당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경로예요.
좋은 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경기가 다 끝나고 밤늦게 귀가하실 때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출발하시기 전에 각 노선의 심야 연장 운행 정보랑 막차 시간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갈아타야 하니까 하나만 놓쳐도 중간에 붕 떠버리겠네요.
네, 여러 에이전시가 얽혀 있다 보니까 환승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집에 가기 힘들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당국도 이런 혼란을 알기 때문에 역내의 안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웹사이트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월드컵 교통통제 상황은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길이 막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오늘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모든 주제들, 즉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딜레마를 우리 동네 로컬 차원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된다는 그 포인트군요.
네. 인구 구조가 변해서 이민자와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압박에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상황, 그리고 대형 이벤트를 기존 도로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대중교통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강제로 묶어내야 하는 상황.
와, 듣고 보니 진짜 다 같은 맥락이네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동일한 시그널을 아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오늘 처음에 이 소스 자료들을 쫙 펼쳤을 때는요. 솔직히 중동 사태랑 우리 동네 산호세 대중교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네, 근데 전문가님이랑 같이 이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운송망을 틀어막아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요. 연준은 그 불씨를 끄겠다고 금리를 동결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을 높게 유지합니다.
네, 도미노가 계속 넘어지는 거죠.
한편으론 인구 구조 변화랑 이민 감소 때문에 은퇴 자금은 텅텅 비어가는데 워싱턴 정치인들은 700억 달러짜리 국경 단속 예산을 놓고 아슬아슬한 표대결이나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우리 집 문 밖에서는 기후변화가 전력망을 위협해서 캄캄한 정전을 일으키고 파편화된 지역 교통망은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려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파편화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반드시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파편화된 뉴스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글로벌 경제의 규칙, 미국의 인구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의 낡은 인프라가 동시에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변곡점이요?
네. 왜 이렇게 이자가 안 내리는지, 날씨 좀 덥다고 왜 전기가 툭 끊기는지, 이걸 그냥 개인적인 짜증으로 덮어두고 넘길 게 아닙니다.
짜증만 낼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에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이민의 문턱은 턱없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정비라던가 대규모 인파를 감당할 교통망 확충 볕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인프라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죠.
네, 지출은 늘고 체력은 떨어지는 상황.
자,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 베이 지역은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경제 그리고 사회 모델을 찾아내야만 이 거대한 압력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네, 이번 주말 레비 스테디움으로 가는 VTA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시거나 아니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집안에서 주말을 보내시면서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나비 효과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미래의 해답이 시작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6월 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